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10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6월 7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51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1, 12절. 성경은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고 현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열쇠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하다. 사실 이러한 기록 중 일부는 놀랍도록 자세하게 마지막 날의 사건을 예고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토대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게 사건들을 이끄셨다.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 중 소돔과 고모라, 홍수 같은 이야기는 신약성경이 마지막 날의 사건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 외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신중한 생각과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재림, 조사 심판, 최후의 위기 등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예언 연구의 기초이자 최종 목표이기에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마지막 날을 말하는 예언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임을 발견할 것이다. 느끼기. 하나님은 심판을 알려주시며 그것을 살펴보게 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행하기. 홍수와 소돔 때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경고를 새기며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고 느꼈던 일이 있었습니까? 2. 성경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3. 홍수를 앞두고 노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의 준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4.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데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6. 다니엘 7장의 심판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7. 모든 죄인을 위해 탄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결론입니다. 마지막 날을 말하는 예언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거부하고 멸망한 것처럼 말세의 사람들도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기에 멸망당할 것이다. 소돔에서 주어진 경고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전에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맡기는 인간을 대신해서 변호하심으로 참소자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합하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약속된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04장 사업과 본분 예수를 닮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정상 가정에서나 또는 현재 있는 곳에서 휴대폰이나 TV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배일이나 안식일에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정성을 많이 드리고 교회에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를 고르고, 또 화장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머리를 만지는데 또 시간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멋지고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 바쁜 중에도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치장을 하고 꾸미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마 교회에 오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혼자 있을 때 지금 모습 그대로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집에 나 혼자 있을 때는 가장 편하고 자유롭게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나의 모습과 나의 본래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외모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나의 모습과 나의 본래의 모습은 어쩌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유명한 소설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886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중인격이라는 소재를 쓴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합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헨리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에 선과 악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실험 끝에 화학약물 하나를 만들어 마시고 자신의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누기에 성공합니다. 하나는 바로 원래의 지킬 박사 자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절대 악의 분신인 에드워드 하이드였습니다. 이 둘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낮 시간에 지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의 지킬은 굉장히 젠틀한 신사와 같은 행동을 하지만 밤에 하이드가 되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성공에 고무되어 지킬 박사는 더욱 많은 약물을 만들어 마셔서 자주 하이드로 변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하이드를 더욱더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 지킬 박사의 인격과 마음까지 잃어버리고 그냥 사악한 하이드가 되어버렸어. 지킬 박사는 마지막 약물의 힘으로 참회록을 쓴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출간되고 6개월 만에 영국에서만 4만 부가 판매되었고 빅토리아 여왕도 읽었을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도 그 내면에는 악이 존재하고 악한 인간이라도 내면에는 선이 존재한다는 인간 본질의 이중성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였습니다. 즉 보여주기 위한 나의 모습과 내 내면의 본질의 나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이것은 비단 이 소설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지킬 박사는 약을 먹어야만 하이드로 바뀌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약 없이도 얼마나 쉽게 악한 모습,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을 방문하는 중 한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을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정작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자신도 모르게 상스러운 소리가 거침없이 나온다는 그러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교우님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욕을 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손을 내주면서 아니 아주 당황하면서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그냥 평소처럼 제가 목사가 아니고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자 재차 그 집사님이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왜 못합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상스러운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집사님, 집사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럴 때 그 집사는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야 물론 예수님이죠. 그럼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집사님은 재차 거실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두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저기에 계십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예수님이 거실에 계시는군요. 그런데 집사님은 목사인 제 앞에서는 욕하기를 부끄러워하면서 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과 평생 24시간 함께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집사님이 하는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하는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마음이 서로 다르지나 다르지는 않습니까?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전혀 다른 두 자아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름이 변경된 사람들도 있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고 또 동명이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번역본마다 이름이 약간 다르게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 공인할 만한 통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한성서공회 임명사전에서는 성경인물을 총 1888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컴퓨터선교회 임명사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총 1897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계보라는 책을 쓴 평신도 성경연구가인 신호진 씨는 수년간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고 결론적으로 219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근의 한 발표에 따르면 2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품이 있고 올바르게 산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꼽겠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때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권시대로 옮아가는 중요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배도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계속적인 이민족들의 침략과 전쟁으로 나라는 황폐하고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고상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삼중 직분을 수행하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그런 고결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연설에서 자신의 청렴함과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였고, 백성들은 그의 순결함과 고귀함과 의로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라틴어로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기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 앞에, 누구누구의 면전에서 라는 전치사이고, 대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의 삶까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고 오직 성경으로 라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무수한 시련과 핍박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그가 마침내 보름스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음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에요. 교황의 대리자들 앞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므로 그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칼빙 또한 그의 일생을 지배했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람 데오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태도와 말과 행동과 심지어 삶의 의미와 목적까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그것을 라틴어로는 코람 호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것도 역시 라틴어로 코람 문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과 세상 앞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하이드의 모습, 죄되고 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얕보이지 않고, 멸시받지 않기 위해 발부둥 치다 보면 어느새 하이드의 모습으로 변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며 코람 데오의 삶을 살면 우리의 죄되고 누추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리워지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씻음을 얻고, 세상에서 입은 상처는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나오는 감람류로 치료를 받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쉼을 얻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 이 사무엘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에서 앞이라는 히브리어는 파님인데 그것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식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감정까지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그 얼굴 표정을 보면 화가 났는지 슬픈 일이 있는지 혹은 기쁜 일이 있는지 피곤한지 부끄러워하는지 당황해하는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을 사무엘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 사무엘을 보셨을까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파트 놀이터나 엘리베이터 안 또는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비록 남의 아이지만은 가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사탕이라도 주고 또 보호자가 허락한다면 이렇게 안아보고 싶기도 해요. 이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면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화를 난 표정, 또 아니면 위협하는 그런 표정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부모님, 그런 모습의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자라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결코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붙잡은 당신의 자녀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이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은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훈련만 1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하사관학교에서 약 4, 5개월을 훈련을 받고 그리고 바로 광주에 있는 상무대로 가서 거기 있는 기갑학교에서 약 6개월간의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체력도 굉장히 강해졌고 훈련이 모두 끝나고 이제 자대를 배치받기 전에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이제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갔습니다. 우리 동료 몇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그 터미널 안에 불량배 같이 보이는 젊은 사람 몇 명이서 터미널 한복판에 앉아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듯 이렇게 빙 둘러갔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휴가를 가기 위해 나왔던 동료들이 그 당시에는 이 저희 기갑은 일반 군인들이 입는 군복이 아닌 얼룩무늬 군복과 그 다음에 얼룩 베레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여기 공공장소인데 좀 조용히 하고 사람들 다니는데 이렇게 한복판에 둘러앉아 있으면 불편하니 다른 쪽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더니만 죄송합니다 하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어요. 기갑학교에서 훈련받고 나오니 참 용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됨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노년에 이르러 아주 배은망덕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곧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정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사사였던 사무엘로서는 황당하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민심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담대하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이제라도 그것에 대해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떠오르는 태양이고 사무엘은 지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사울왕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세상은 참 험하고 위기와 역경은 수시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코람데오의 사람이 되어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평생을 보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익히 알았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죄와 잘못을 결코 묵과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적당히 지적하고 지나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무엘은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말,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당시에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평생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담대하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상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참 위대한 도전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이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이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성경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은 우리로 정직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삶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늘 존재합니다. 어떤 때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다. 또 어떨 때 보면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죄된 성벽을 가진 죄인의 모습인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코람 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코람 호모,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 코람 문도 앞에 보여주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기회를 찾고 이익을 추구하고 명예를 구하면 계속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세상의 여론과 평판과 비판에 좌우되어 흔들리며 번민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오늘 한 주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표어가 되어 하나님 앞, 코람 데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다가오는 한 주일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고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